샬롬, 반갑습니다. 샬롬 안 하세요? 감사합니다. 미국에서 온 정대성 목사라고 하는데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보통 수학은 우주적인 언어라고 하죠. 그래서 어디서나, 미국에서나 한국에서나 동일하게 모든 수학의 원리는 다 통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한국에만 독특한 수학이 또 있는 거예요. 산수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아시죠? 다섯 개 사과 중에서 세 개 먹으면 몇 개 남죠? 몇 개 남죠? 예? 두 개요? 아, 예. 그거는 이제 우주적인 산수고요. 한국 산수는 세 개가 남더라고요. 왜요? 먹는 게 남는 거니까. 너무 늦으신 것 같아. 예, 그렇습니다. 먹는 게 남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오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이익 보는 자가 아니라 먹는 자가 남길 수 있는 자죠. 우리 앞뒤 자고 계신 분에게 오늘 말씀 잘 먹고 은혜 받읍시다. 우리 한번 인사 나눠주시죠. 말씀 잘 먹고. 네, 말씀 잘 먹고 은혜 받으시고, 오늘 찬양대의 권면처럼 예수님의 말씀 받아서 저는 여러분이 새로워지는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고국에서 전하는 말씀을 전하니까 좀 감회가 새롭기는 하네요. 가끔가다 이렇게 와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는데요. 저는 미국에서 산 지가 40년이 다 되어갑니다. 세월이 네 번 바뀔 만큼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의 뇌는 좀 꼬여 있습니다. 어떤 면에 꼬여 있으면 언어로 꼬여 있어요. 하다가 막 감정이 고조되면 영어도 나오고 한국말도 나오고, 중국말은 아마 안 나올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잘 이해하시고 함께 말씀에 이렇게 들어가서 집중해서 오늘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이 전하는 말씀이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하늘 문을 열리고 들려오는 성령의 음성으로 여러분이 꼭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저는 지금 이태원 근처에 머물고 있는데요. 어제 잠시 저녁에 친구들과 우리 이태원을 좀 산책할까 하고 내려갔는데요. 너무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됐어요. 혹시 거기 계셨던 분 계세요? 저 보셨나요? 얼굴에 흉측한 화장들을 하고요. 정말 저는 이렇게 껴가지고 앞뒤로 막 밀리고 가는데요.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고 보니까는 눈을 들어보니까 이 널린 게 젊은이들이라고요. 널린 게 젊은이들이었어요. 그런데 세상 문화에 저렇게 빠져서 밤새도록 저렇게 다니는 것들을 보면 많이 안타깝고, 사실 여러분 외국에서 살면 많은 경우에 애국자가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고국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갖고 우리 한국의 교회들에 대해서도 늘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우리 장로님들도 기도할 때마다 늘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들려오는 소식을 보고 어제 같은 그런 장면을 보면서 참 마음이 많이 아팠는데, 또 이렇게 3.1교회에 와서 여러분과 예배를 드려보니까 그렇구나, 소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큰 일하심이 계시니까 오늘부로 한국 걱정하는 거 그만하겠습니다. 여러분 믿고 이태원에 이렇게 헤매는 많은 젊은이들에게 우리 3.1교회 젊은 교회를 통해서 정말 복음이 전해져서 다시 한번 제2의 이제 좀 성숙한, 우리 70년대부터 한국이 이뤄낸 것이 폭발적인 물질적인 번영의 신학이었다면, 이제는 뭔가 말씀으로 좀 차분해지고 말씀에 이슬비같이 내리는 그 역사하심으로 삶의 조그마한 영역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서 한국 사회가 더 새로워지고 정말 이 시대를 잘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교회로 여러분과 저가 함께 세워져가서 하나님 나라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 생활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성경의 다른 책들이 다 유익하지만 사실 성경의 시편은 매우 독특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시편 우리 1절부터 28절의 전체 말씀을 다 읽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시편 35편을 읽으면서 참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다가오는 말씀이 있었기를 소원하는데요. 오늘 시편의 표제를 보시면 다윗의 시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이 우리에게 유익한 이유는 다른 모든 성경의 책들이 역사적인 관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고겠다면, 시편이 우리에게 유익한 이유는 시편은 사실 인간의 마음을 다루어주는, 우리의 감정들을 인정해주고 우리의 감정들을 다루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이 우리 인생의 거울이라 할 수 있지만 특별히 시편의 말씀은 우리의 본질적인 모습을 볼 수 있게 하는 영적인 거울이라 해도 절대 과언이 아니죠. 오늘 저는 그래서 이 시편 35편을 다윗의 시라는 표제가 붙어있지만 저는 이 시편을 단지 다윗의 시로서뿐만 아니라 다윗의 시이며 of David and I, 다윗과 나, 나의 시로 여러분이 한번 35편을 읽어냈으면 참 좋겠습니다. 35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시편이 어떤 유형의 시편인가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시편의 69편과 109편과 더불어 시편의 한 10편에 걸쳐서 특별한 35편을 포함해서 이 시편의 이런 유형들의 시를 탄원시라고 합니다. Imprecatory Psalms. 근데요, 이 탄원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 시인의 저주가 포함되어 있단 말이죠. 시인의 저주가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눈여겨보세요. 성경을 펴두시고 1절부터 4절에 눈여겨보시면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여러분 적을 향해서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는 탄원하고 있는 다윗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8절 말씀을 여러분이 눈여겨보시면 아주 적나라하죠. 시인의 감정이 적나라합니다.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여러분들은 이 시편 35편을 읽어내며 바로 오늘 다윗의 마음에 일어나고 있는 감정들이 자신을 깎아내리고 있는 사람들, 대적하고 있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마음의 분노가 상당히 고조되어 있는 상태인 것을 여러분 즉시 보실 수 있습니다. 즉 다윗은 지금 다른 어떤 일보다 이 관계 속에서 불협함, relational disarray, 완전히 꼬여진 인간관계 속에서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심한 마음의 갈등과 요동을 겪고 있는 상태인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런 건 비단 다윗의 모습만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을 가장 불행하는 게 하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단지 물질이 없다, 혹은 우리가 건강을 잃어버렸다, 이런 것도 우리를 힘들고 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를 가장 힘들게 되는 이유를 하나 대라면 그것은 관계입니다. 관계 속에서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불협화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관계가 틀어짐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겪는 상처들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런데 단지 다수뿐만은 아닙니다. 제가 잘 알고 지내는 이 한국의 정말 대형교회 목사님이신데요,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제 마음에 와서 닿더라고요. 그분이 그러세요. 본인이 신임 투표를 했는데 신임 투표를 무려 99%를 받았다는 거예요. 거의 몇만 명이 넘는 교회를 담임하시는 분이신데 아니 신임 투표를 해서 99%면 amazing, 그렇죠? 99%의 신임을 어떻게 얻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하세요. 근데 목사님, 99%가 나를 좋아한다고 했는데 이런 생각이 확 들더래요. 아니 그 1%는 뭐하러 이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이 들더래요. 자기를 좋아하는 99%보다 자기를 미워한다고 생각하고 자기를 신임하지 않았다고 생각한 그 사람들을 생각하며 마음이 꼬여 들어가는 것들을 자기가 경험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잠언 17장 1절에 이런 교훈이 있어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아무리 물질을 많이 갖고 있다 할지라도 관계의 갈등은 우리의 영혼을 메마르게 하고 마음의 병이 들게 하고 우리의 시선을 왜곡시켜서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관계는 우리의 관계의 화합은 할머니 조화는요 마치 안경과도 같아요. 그래서 그 조화가 밸런스가 잘 맞춰져 있으면 우리가 모든 만물을 보는 시선이 왜곡되지 않을 수 있는데, 그 관계가 틀어지면 우리가 보는 현실 모든 상황들을 굽어서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정황을 염두에 두고, 자, 오늘 다윗은 이런 관계에 심히 대적으로부터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있는 본인의 심정 속에서 그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다윗을 한번 만나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오늘 시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발견하는 시인의 모습의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정직함입니다. Honesty, honesty. 어떤 면에서 그가 정말 정직함을 표현하고 있는가요? 여러분, 많은 경우에 인간의 마음을 병들게 하는 것은 자신을 건강하게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시나요? 혹시 심리학을 전공한 분이 계시다면 이 정신의 질환들을 진단하는 책이 있죠. 그걸 DSM-4라고 하는데요. 지금은 5가 나왔죠. 이 Mental Diagnosis 그 매뉴얼이에요. 그거에 의해서 병이 진단이 되면 그에 합당한 정신적 질환의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사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매뉴얼인데요. 거기 놀랍게도 한국말로 명기된 정신병 질환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화병입니다. 화병. 정말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면요, DSM-5를 보시고 HWABYUNG라고 보시면 화병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왜 화병이 생기나요? 그렇습니다. 표현을 건강하게 하지 않은 문화적인 배경 때문에 화병이 생기는 것이죠. 힘들다고, 마음에 상처받았다고 말하면 이런 표현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요, 정직함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엄청난 피해를 볼 수 있는 게 한국 문화죠. 정직하지 못합니다. 제가 원래 저는 영어 목회를 하고 싶었습니다. 2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어찌저찌 저를 이르셔서 우리 한국, 미국에서 이민 목회를 하면요, 1세 목회, 즉 이민 1세들과 그 다음에 어려서 이민 온 사람들을 1.5세라고 해요. 1.5세 목회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는, 언어가 영어겠죠, 그 친구들을 목회하는 걸 2세 목회라고 하는데요, 저는 1.5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미국에 있는 2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부르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찌하다 보니까 한국 1세들을 제가 목회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난 24년 동안 교회를 두 번 개척해서 1세들과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이 목회를 하면서, 한국 목회를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이게 예수가 너가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참 희한해요. 한국말은 식당에 가서도 음료수 몇 병 드릴까요? 한 서너 병 주세요. 그럼 알아서 딱 갖다 줘요, 네 병. 아니, 모든 게 불확실해요. 표현하는 게 모든 게 분명히 배가 고프세요? 하면 Are you hungry? 그러면요, 우리 미국 친구들은 Oh, no, I'm fine. 저도 그러죠. 배고프세요? 그럼 저 괜찮은 것 같은데요. 아유, 뭘 막 갖다 보여. 먹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도 정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때가 많이 있고, 상대방이 말하는 것도 항상 우리는 이면에 무슨 의도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이 정직하게 표현되지 않기 때문에 관계에 불협화음이 생기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본문을 보면요, 오늘 시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잘 보세요. 내 마음에, 내 뼈의 고통을 얘기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 대화의 심리를, 여러분들이 대화 학교를 혹시 다녀본 분이 계시다면 건강한 대화의 출발점은 뭔지 아십니까? 예, 영어로는 I statement. 나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내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요. 오늘 시편 기자는요, 남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의 마음의 불편함을 얘기하고 있는 장면들을 보게 돼요. 저는 이것이 오늘 시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내용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기 마음을 토로할 수 있는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이 오늘 시편 35편을 통해서 가져가야 되는 중요한 테이크어웨이 교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시편 35편을 쭉 묵상하다 보면 이게 분명히 하나님 앞에 탄원을 하는데 그런데 뭐가 하나 빠져있죠. 빠져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이에요. 하나님이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하지 아니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볼 때는 성경에는 다양한 시간대가 존재하는 것 아시죠? 오늘 다윗의 그 오늘 시편을 적고 있는 그 다윗의 마음이 있다면 시편이 1차 독자를 상대로 가장 먼저 시편을 접했던 사람들의 독자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저가 시편을 읽고 있는 시간대가 있죠. 그런데 우리는 시간의 벤테이지 포인트가 있어요. 우리는 시간의 시간을 온전히 볼 수 있는 마치 하나님과 같이 다윗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볼 수 있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성경을 보는 안목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의 시간대로 보면요, 하나님이 성경을 읽게 하시는 것은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포지션으로 초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는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는 것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구애받지 않고 그것을 동시 다발적으로 보실 수 있다는 것이죠. 마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는 성경에 기록된 기록과도 같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도 다윗이 지금 마음에 갈등하고 마음에 염려하고 마음에 힘들어하고 있지만 우리는 다윗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다윗, don't worry. 하나님이 일하고 계셔. 오늘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 것이 아니죠.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가운데서도 인생의 힘들고 어려운 그 길들을 지나가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죠? Where is God?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Why is not answering to me? 왜 나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나? 하나님은 이 중요한 순간에 말씀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시편 35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다 듣고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 듣고 알고 계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 시편의 기자를 통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확인받으시며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정직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 아프면 아프다고 말할 수 있는 것, 저는 그게 믿음이라고 믿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척하면서 오히려 전능하신 대천지의 주재 되신 하나님이라고 좋은 말을 하고 나와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토로할 때가 많이 있죠. 근데 여러분 그게 문제가 뭐죠?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리 여러분의 감정을 표현한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을 듣거나 이해하거나 역사할 수 없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아마 좋은 친구들에게 어쩌면 나누었던 그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운 순간들이 오히려 여러분의 관계에 화살이 되어서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경험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혹시 여기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을 가장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표현할 때 우리의 마음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대사회에서 새롭게 생겨난 중요한 직종 중에 하나가 뭐죠? 예, 카운슬링이에요. 카운슬링. 카운슬링이 뭔지 아십니까? 카운슬링은요, 가서 돈 내고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을 찾아가는 것을 카운슬링이라고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카운슬러를 찾아가서 저도 카운슬링을 오래 공부했는데요. 카운슬링의 가장, 카운슬러의 가장 기본적인 자격 요건이 뭔지 아십니까? 네, 들어주는 것입니다. 들어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을 정직하게 누군가에게 표현해서 그가 들어줄 때 마음의 스스로의 치유를 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 다윗의 마음 속에 저는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전해주시고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 교훈을 주시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혹시 이 3일에 성도님들 가운데도 인생에 해치지 못할 어려운 고난과 고민과 힘듦 속에서 혹시 마음에 갈등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시편 35편을 통해서 만난 다윗과도 같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장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갈 때 그 주님이 여러분들의 말을 들어주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힘을 부어줄 수 있는 그 근거가 어디 있냐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성경이 말하는 말씀을 들어보실래요? 이사야 53장이에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더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You know why it works? 왜 그게 이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면 왜 치유가 되고 왜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마음이 창조되는 줄 아십니까? Because Jesus has done already. 그 일을 이미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보다 앞서 그 길을 걸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고민에 대해서 들어줄 수 있고 여러분의 고통에 대해서 그 마음에 일어나는 관계의 상처로 말미암아 마음에 드는 그 요동함을 하나님은 충분히 예수 그리스도는 이해하실 만한 자리에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저는 여러분이 인생의 고민과 힘듦과 관계의 어려움과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3일의 복된 백성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보아야 할 것은 시인의 이중성입니다. 시인의 이중성.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 9절 10절 말씀을 보시면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략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라 하리로다. 이 말을 들어보면 와우, all done, all worked out. 야, 이제 다윗은 아무 문제가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편 35편은 10절에서 끝나면 가장 좋죠. 하나님 앞에 마음에 부르짖음을 불렀더니 그 마음이 회복이 되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의 구원을 기뻐하는 자리에 나갔다. 그러면 다 된 것 같은데 시편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즐거워합니다. 구원을 기뻐합니다. 그런데 12절 말씀을 보면 불의한 종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가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 또 불평과 불만이 시작됩니다. 불평과 불만이 또 시작돼요. 여러분 18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대화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해. 여기서 끝나면 좋을 것 같아요. 18절에서 끝나면 그가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19절이 시작되죠.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아, 용서해야지.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내 인생은 다 괜찮아질 거야 라고 생각했다가도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일이나 혹은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 금방 다시 한번 마음속에서 분노와 상처가 상기되어지는 그런 일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 마음 나도 모르게 왔다 갔다 하죠. 오늘 시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게 뭐예요? 예, 인간의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거기까지입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개혁교리 안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를 낀 세대를 살아가는 성도라고 하죠. Kingdom of God is already here. 하나님의 나라는 already here with us.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not yet.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낀 세대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already here. God is here, but 완성되지 않았어요. Has not yet consummated. 아직 완성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낀 세대를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이 시대 속에서 당하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시대의 어려움들이 있어요. 왜냐? 우리가 아직 낀 세대를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완성된 나라 속에서 아직 그 영광을 체험하지 못하고 그 영광을 향하여 가고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단지 낀 세대를 살아갈 뿐만 아니라 낀 마음 속에서 살아가요. 낀 마음. 우리는 마음속에 낀 마음이 있어요. 바울이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고백하죠.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오 내가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바울도 자기가 낀 마음이 있다는 걸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거, 오호라, 이 곤고한, 나는 곤고한 자로다. What a wretched man that I am. 나는 곤고하다. 왜요? 낀 마음 속에 있으니까. 저는 여러분과 저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런 낀 마음 속에서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있는 분이 혹 계시다면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스스로에게 그렇구나. 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구나. 라고 격려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격려해 주세요. 여러분 스스로를 격려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린도 후서에서 권면하죠. 너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Take every thought captive. Captive. 사로잡아서 make it obedient to Christ. 우리의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다는 거예요. 여러분, 낀 마음 속에서 신음하는 여러분을 보며 자책하고 가학하며 자기 스스로를 멸시하는 자가 아니라, 아니 오히려 아 내가 이런 두 가지 마음 속에서 요동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가 이 마음과 저 마음 속에서 고민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임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그 생각까지도, 절망적인 생각까지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킴으로 말미암아 저는 여러분이 그 부정적인 마음 속에 사로잡혀 그것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병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더 분명히 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포인트는요, 우리는 시인을 보면서 시인의 진정한 필요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부분적인 수리가 필요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부분적으로 수리가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전인적인 새로운 생명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면서 여러분과 저를 부분적으로 수리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He gave us new life. 거듭나 하나님 앞에 새로운 생명으로 세워지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세상이 볼 때 십자가를 미련하다 말하지만 바울이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왜 하나님의 능력이죠? 여러분과 저를 그리스도의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 세워주게 하는 게 뭐예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인 것이죠. 저는 다윗이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35편의 마지막 표현은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언제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가능할까요? 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저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속이고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 속에서라도 우리는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고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시는 자리에 서게 될 수 있게 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저가 다른 어떤 것은 모른다 할지라도 이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주의 백성으로 세워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주님 앞에 거룩함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정직하게 가져갈 수 있는 여러분과 또 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여러분 우린 이런 표현이 가능하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경우 있습니다. 다윗의 경우만 봐도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인생을 결국 마지막에 내가 종일토록 내 혀로 주를 찬송하며 그의 의를 선포하는 자리로 이끌어간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일하심을 십자가로 확증시켜 주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종일토록 우리의 혀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볼 때 저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가 오늘 시편 35편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을 다윗에게 비추어 보며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다시 한번 상기받아야 될 복음의 복된 내용인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 모인 여러분과 저가 오늘 시편 35편 다윗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십자가를 통하여 다시 만나며 그 하나님을 만났기에 여러분이 보는 여러분의 시선에 모든 변화가 이루어져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인생에 새로운 힘과 새로운 용기와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여러분 주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게 된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다루지 못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기지 못할 일이 없는 것으로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을 나에게 달라고 그래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나의 상처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절망적인 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내가 꼭 만나고 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주님 앞에 찬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맘 돌이키사 하늘에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가 잠깐 통성으로 기도할까요? 하나님, 나의 시선이 십자가를 통하여 내 삶을 보게 하시고 이 나라와 이 시대와 나의 삶의 전체를 십자가를 통하여 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소망 잃지 않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내 삶 잘 감당하며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내 인생을 새롭게 읽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시선을 달라고 우리 한번 주님 앞에 간절하게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귀한 백성들이 주의 전에 모였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다윗을 만나며 오늘도 시대 속에서 신음하는 내 자신을 만납니다.